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 심령에 들려질 말씀이 꼭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겸손한 마음으로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지금 막 읽은 그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근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이 나와 우리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뭐 별로 잘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한 단어가 좀 걸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 이거죠. 가르친다고 할 때 가르친다는 그 단어입니다. 내가 가르친다는 게 아, 말도 안 된다. 내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좀 보류해 두시고 그리고 먼저 제가 오늘 설교를 가르침과 교육의 중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림으로써 설교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배움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일 배움이 없다면 가르침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이 없다면 배움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예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내걸은 3대 표어가 있습니다. 이거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말씀 선포, 그리고 전도, 그리고 교육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가르칠 교, 이 가르친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가르칠 교를 쓰고 그리고 회는 모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르침이 있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르침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먼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 선포에도 가르침과 권면의 요소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이 교육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하나님 말씀 선포가 온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교육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속에서 우리는 가르침과 그 교육의 요소를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 공부에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의 요소가 더욱 강하게 자리합니다. 만일 배울 생각이 없는 사람이 설교는 어쩌다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공부는 배울 생각이 없으면 한 시간도 앉아있기 힘듭니다. 도중에 성경 공부하다가 많이 떠나는 분들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교육적인 색채가 매우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또 요소를 본다면 그 목장 모임 같은 것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목장 모임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와 친교의 비중이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장 모임에도 공부와 친교를 통한 배움이 있습니다. 배움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나서 즐겁고 그리고 사랑스럽기만 한 그런 모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배워가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도 좋고 또 관계 속에서 터득하는 무언가, 또 함께 일하고 또 함께 놀러 다니면서도 무언가 배우려는 마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성경 공부나 목장 모임에는 교육의 요소가 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모임들에는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동도 교사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사보다 조금 더 비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들과는 좀 다르게 이 목장이라는 이 단위 속에서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이죠. 이렇게 교회 목사와 교사, 목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자의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직분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2000년이 넘게 계속 지금까지 있어온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변천을 겪어왔습니다만 늘 주님께서는 이 직분의 자리에 사람을 부르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이 지금 읽으신 말씀,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개인의 경건에, 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개인의 경건에 관해서라기보다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공동체적인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성경적인 윤곽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을 수 있고 또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교회와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해, 즉 교회관이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고 합니다. 좀 뜨끔한 말이죠.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곧 이어서 온전케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도가 온전하여짐으로써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어지기가 요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셔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또 살피셔야 되겠고 세 번째, 진정한 의미에서 봉사의 일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또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룬 후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오늘 교회 현실과 현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이 인격과 능력에 있어서 완벽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케 하신다고 할 때 별안간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어떤 높은 수준에 이르고 그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온전함을,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특히 에베소서에서 이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구비시켜서 필요한 자질이 생성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구비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equipped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을 이해하면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의미와 연결이 한결 쉬워집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유는 이제 준비되고 구비되어서 equipped 되어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온전함의 의미란 그런 것임을 이제 간략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는 무엇으로 온전케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피겠습니다. 그것의 힌트를 오늘 본문의 7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네, 그렇습니다.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즉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명한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구원하신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선물을 주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먼저 10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모든 피조물, 만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속성 이런 것들이 다 각자 개성 있게 마련이죠. 그런 만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속성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이 제자리에서 자신의 가치와 속성, 그 안에 부어지는 또 하나님의 복을 유감없이 또 막힘없이 발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 자연은 자연의 자리에서, 또 해와 달은 또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의 속성이 해맑게 피어난 상태, 그리고 그것을 만물이 서로 인정하고 또 교통함으로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이 만물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좋은 은유적인 그 깨달음을 주는 그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역시 영화 얘기를 하니까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지시는군요.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조만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미셸이라는 여자는 갓난아이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농맹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습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뭐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은 할 수 있을 텐데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본능에, 거친 본능에 의지하고 그리고 원시인처럼 짐승처럼 자라갑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예절을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단어를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보통의 그 교육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어린 나이를 지내며 8살이 되었을 때 이 사하이라는 선생님을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남은 평생을 다 투신해서 이 아이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첫 번째 단계에 이르게 하는 그 수준이 무엇이냐면 단어를 알게 하고 그 단어가 지시하는 의미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꽃을 만지면 이거는 플라워야, 물을 만지면 이것은 워터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이에게 한번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캄캄한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이 농맹아에게는 엄청난 빛이 주어지는 수준입니다. 이 인고의 날들이 지나고 미셸이 이 단어의 의미들을 깨우쳤던 날이 극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날 엄마의 얼굴을 만지고 처음으로 이분에게 엄마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엄마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다는 걸 막연히는 알았죠. 그러나 만지면서 이분이 나의 엄마다라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 하고 말을 합니다. 부릅니다. 단어를 알고 그 의미를 아는 것,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 아이의 선생 사하이는 단어만 아는 수준에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고 있었고 필사적으로 그 의미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삶을 이 아이를 향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미셸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깨닫고 아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미셸과 같이 아직 무지와 어둠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으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의 이름만 아는 정도여서는 빛의 세계를 맛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단어만 익숙한 것 많죠. 많이 지적합니다. 믿음, 영생, 기업, 심판, 하나님의 뜻, 또 교회,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얼마나 생생하게 새로운 영적 세계로서 체득되고 있는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충만해지느냐의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교회는 뭐 목사가 있고 뭐 성가대가 있고 회중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뭐 이런 정도로만 들으면 그건 아직도 무지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언가 신비롭게 자라가야 하는 곳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교회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마다 그 의미를 놓쳐버리기가 쉽고 가치를 무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시는 그 훈련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생각하기를 두려워하고 게을러하는 그 우리의 모습은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물 중에서 사람의 충만함이란 어떤 것이냐.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의 자리에서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이라는 이름만 말고 어떤 의미와 내용으로 내 남편이라는 그 내 자리에 채워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학자, 엔지니어 이런 그 우리들은 학자는 학자로서 또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자신의 기능만 잘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학자여 정치가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 고유한 특성과 의미가 채워져서 아름답고 만물을 향해서 유익한 방향으로 자신의 자리에 고유한 특성과 의미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리고 조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본문에서 말하는 선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만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주시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다 이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충만하여 피조물로서 온전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먼저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또 아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신자의 삶에 필요한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의미를 깨우칠 수 있는 부활의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자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유업의 몫을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유업의 몫이 다르고 또 경제인에게 필요한 유업의 몫이 다르고 예술가에게 필요한 유업의 몫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유업의 몫을 각각의 자리에 맞게 선물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란 단순히 우리가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수준에서 그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그것만이 선물이 아니고 더 진보하고 풍성한 차원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만물이 충만한 수준까지 자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그런 영적인 영원한 선물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말씀을 깨달을 때 실제로 가용합니다. 가용됩니다. 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펙티브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를 받았습니다. 액티베이션 하기 전에는 이 카드는 어베일러블 하죠. 그러나 이펙티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무궁하게 주셨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선물은 그냥 어베일러블 하지만 이펙티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보고 누리게 되는 빛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여기서 만물의 충만함과 성도의 온전함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면 무엇을 하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사 또 목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반드시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도가 온전하여서 감당하는 봉사의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사의 일에는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봉사의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봉사에 참된 의미를 가진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어떤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의 생명의 몸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에 합당한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상태를 지향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일들을 총칭 봉사의 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의 사정이 딱하니까 그 사람 대신 내가 해주는 일 그런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에 뭔가 남다른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하는 일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속에서 부활의 의미가 살아나도록 돕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문자적으로 모든 일은 이 봉사의 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관련시키지 못하셨고 인정하실 수 없는 분들은 깊이 묵상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일로 자꾸 바뀌어갈 수 있도록 또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깨달음을 주시도록 도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봉사의 일은 분명한 목적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이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앞에서 2장에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여기서 지으심 받았다는 말은 재창조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디도서에서도 성도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많은 구절에서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2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런 몇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절은, 그런 의미는, 의미 있는 그 성구는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잘 못 봐서 그렇죠. 선한 일, 선한 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봉사의 일입니다. 몸으로 나타내는 일이어야 됩니다. 마음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몸으로 나타내는 봉사의 일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몸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만 이렇게 마음만 원하셔서 집중력 있게 20분, 30분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집중력 있게 기도를 하려면 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서 손을 모으시면서 정말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즉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몸으로 나타내는 이 봉사의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선한 일, 봉사의 일은 우리의 삶에 내용이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의 일이란 인간이 하는 모든 유익한 일이 봉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봉사의 일이 갖는 성경적 특성을 한 가지는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목표 외에,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것 외에 성경적 특성을 꼭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깨우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봉사의 일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물론 내가 봉사하는 대상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나오기까지 옆에서 인내로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일, 모든 일들은 봉사의 일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기독교 진리나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정말 삶의 많은 영역이,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빛에 온전히 노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만일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신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빛 가운데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의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는 봉사의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옆에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그 필요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알고 적절한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넘어가서 봉사의 일이 직분자들, 목사나 교사나 목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했죠. 이것이 봉사의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것은 빛, 어둠에서 또 무지에서 빛으로 참된 지식으로 나오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깨달음은 그것이 첫 발걸음이 되어서 어둠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무지와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남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많은 경우 가르침을 받고 또 권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과 권면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봉사의 일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봉사의 일이 가능해지려면 말씀이 사람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 내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뭐 성경 구절구절마다 내가 암송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풍성히 아는 것도 뭐 해당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이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신이 말씀에 의지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지혜를 얻어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의 지배 속에서 살지 말고 말씀에 살아나게 하는 능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올해는 우리가 작년에 좀 미진했던 그 1대1, 또 1대2, 1대3 뭐 이렇게 하셨던 그 나눔 반들을 좀 재개해서 성도님들이 활발하게 이 모임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교회 일이 많고 굉장히 분주한 중에도 우리 국장님 다섯 분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그 존 스타트의 그 신앙생활 가이드를 참 매주 5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활발하게 재개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속에서 한 것입니다. 오는 그 수요 목동 모임 시간에 제가 다시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나 성경 공부를 통하거나 다소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1대1, 1대2, 1대3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서로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진정한 봉사의 일이 활발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몸으로 말은 말씀으로 안 하신다면 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진정한 봉사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권면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가깝게 교제하는 시간이나 뭐 함께 일하는 시간이나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좀 이렇게 폭넓은 의미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 중심의 교회 생활이 아니면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저절로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해 성도님들이 어떤 모임이나 교제의 시간을 가지던 말씀과는 별개로 갖는 모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가 성도님들이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셔널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말씀 중심의 교회에 일단 발을 디뎠고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빛으로 인도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없다면 뭐 말은 달라지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가 아니면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느냐 아니면 어둠 속에 남아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욱 도전받으시고 말씀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이 나눔으로써 서로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정말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 몸을 이루는 귀한 영적인 진보가 있는 201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감당케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뚜렷한 교회의 이 진리의 원리가 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어떤 봉사의 일이나 또 어떠한 가르치는 일이나 배우는 일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정말 우리가 서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